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성경 본문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노예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들이 주어져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노예들은 악한 주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들이 주인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너무 자기를 높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긴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구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5절로 11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종으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주제 아래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종으로 부름받음의 의미. 둘째, 종으로 부름받음의 모본. 셋째, 종으로 부름받은 것의 결과입니다. 부름받음의 의미. 둘째, 종으로 부름받음의 모본. 셋째, 종으로 부름받음의 결과입니다. 첫째,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만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주인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자신의 뜻보다 놓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또 자기의 주인의 그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도 자녀가 있어서 아마 군대에 가신 자제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때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제쳐놓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 어떤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제쳐놓고 시간과 몸을 바쳐서 그렇게 그 자기를 불러준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발적인 섬김, 이 섬김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함과 동시에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구원을 얻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어르신이 나와주셨고 또 새로 보는 얼굴도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지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눈이 있고 한 몸에 귀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모양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눈이 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손이 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발이 발이 있는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발은 손을 위해서 있고 눈은 귀를 위해서 있고 서로서로 서로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 명사로 지칭하고 있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 명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단 하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종된 마음이고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지난주에 저는 도서관에 갔다가 하나의 액자를 보게 됐습니다.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다양성 없이는 연합이란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을 때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분들도 살아온 생애가 다르고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또 배움을 가진 정도가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다 그게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 한 마음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나는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재정도 없어요. 내 자신도 돌보기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이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반응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생각해서 비교해서 얻어낸 결론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섬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종의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 종으로 부르심의 모본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4번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 거룩하셔서 더 이상 더 거룩해질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무궁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성탄절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매년 우리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바로 완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중에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다 아기로 한 번은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높으신 분인데,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히려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렇게 작은 말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큼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셔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큰 대궐 같은 집에서 날마다 호의호식 하시면서 그렇게 걱정 근심 없는 편안한 삶을 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더군다나 더욱 가난하고 죄짓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낙인 찍힌 죄인들, 특히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죽으셨는데, 이것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이제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언젠가 우리는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죽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죽음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떤 죽음을 죽으셨나요?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죄 많은 사람이 받아야 할 그 형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가장 흉악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자신을 종으로 비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칼빈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비해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자만심으로 높아진다면 이는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낮아지심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들도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죽은 상태로 한 줌 흙으로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기뻐할 아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한 가장 극복하기 어렵고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사흘 뒤에 부활로서 자신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갈 당시에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 섞인 어조로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을 받으며 죽으셨지만 자신이 그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흘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들에게 그렇게 영원한 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 내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섬기고 교회에 충성을 하는데 이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그리고 부활뿐 아니라 하늘로 올리어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섬김의 최초 동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종으로 섬기는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증거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기 모이신 중에 믿음이 없으신 자가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가장 깊이 생각하는 그 종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겸손하신 그분께 나아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라라고 손짓하고 초청하고 계시지만 그날에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어서 주께 나오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같이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혼자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종된 마음을 가진 저희 각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2장